룻기 맥잡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개요를 여러분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간단간단하게 1장, 2장, 3장, 4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에 따라 룻기의 기록자는 보통 사무엘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룻기의 이제 기록 시기는 주전 1070년경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다 추정하는 그런 시기니까 대충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쯤에 이것이 기록이 됐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그로부터 500년 지나서 모세가 나타나고 그렇죠? 그래서 500년쯤 지나서 지금 룻기가 기록될 이 시대 요쯤에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때예요. 이 안에 가서 보면 약 10년 동안의 일이 이 안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신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룻기는 이 주인공의 이름이 룻이에요. 영어로 우리가 보통 루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의 여주인공이 유대인이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이 죽은 뒤 과부가 된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압 여인의 이름이 룻입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여인들이 이제 몇 사람 나오는데 여기 룻기 같은 경우는 네 장이 전체가 한 여인의 그 기록으로 지금 남아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현숙하고 또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그 계보를 잇는 그런 여인으로 지금 룻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뭐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념물로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룻은 다윗 왕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런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룻기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기 이 두 권만 여인의 이름을 따라서 그 여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와 같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그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나올 가계를 세우기 위해 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백성의 삶에 간섭해서 하나님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뭐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걸 꾸며서 하려고 해도 이거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쭉 관장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침범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을 이걸 쭉 끌고 나가는 것을 영어로 프라비던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우리말로 섭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섭리. 섭리는 조금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돌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주 명백하게 잘 드러나 있는 이와 같은 책이 이제 룻기입니다. 여기 그 목적을 가서 보니까 참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요한복음 여러분 4장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성경 기록의 대부분을 다 유대인이 썼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 유대인들의 사실 어느 면에서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길까지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는데 유대인만을 위한 건 아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가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같은데 특히 가서 보시면은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공영권 안에 저와 여러분은 속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여러분 알고 있는 뭐 바레라는 나라도 있고 고조선도 있고 신라도 있고 뭐 여러 우리 이 나라의 땅에 살던 그런 여러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시면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 중국에 살던 사람 뭐 인도에 살던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 몇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 아브라함도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냐? 이방인 상태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할례의 표적을 주시고 할례의 표적을 받은 그 이후에 유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도 원래 구원받을 땐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이전에는 뭐 유대인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다 이방인입니다. 민족들이고. 그래서 모세 장인 이드로라든지 또 욥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욥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이방 여인 룻이라든지 또 창녀로 알려진 라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기사를 이제 가서 보시면은 아,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그런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지만 유대인만을 위한 건 아니다. 이런 거를 가장 극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 기록이 룻기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잠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한 7시간에 걸쳐서 재판관기 사사기 맥잡기를 했습니다. 사사기 그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무질서가 난무하고 이런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시대가 이 재판관들 그런 시대거든요. 그와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은 지파들 간의 쟁투와 이방 세력의 압제로 말미암아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매우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탈출 당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그 경배심은 우상 숭배로 인해 약화됐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우상 숭배를 마음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금하신 십계명에서 특별하게 금해 놓으신 이런 조각물들을 섬기고 형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는 내용이 사사기에 이제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룻기를 가서 보시면 재판관 시대의 일반적인 생활상과는 다른 측면이 이 안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들레헴은 두 군데가 있다 그랬습니다. 좌우 위에 있는 베들레헴, 갈릴리 왼쪽에 있는 베들레헴이 있고 여기 지금 나오는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 베들레헴. 그래서 여기는 베들레헴 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유다 출신의 경건한 한 가정이 겪는 기쁨과 슬픔을 보며 또 사사기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17장부터 여기 21장 가서 보시면 정말 극도로 타락한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제 나오는데 이와 같은 극도의 배도와 그 불안 속에서도 여전히 오늘 가서 보시면 보아스라고 하는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경건한 씨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방 여인 룻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여인들 가운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 믿음과 그 다음에 충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자기의 첫 남편 말론을 잃은 뒤에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왔죠. 원래 조국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나안 땅 가서 보시면 여기 요르단강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잖아요. 그 요르단강 흘러갈 때 요르단강 요 오른쪽에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지금의 요르단이 있어요. 그 땅이 암몬이고 그 땅 밑이 모압입니다. 모압. 예, 그 모압으로 이 나오미와 그의 온 식구가 이제 이주해 갔다가 그래서 그 두 아들들이 거기서 이제 여인들을 취해서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살다가 다 죽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그 모압 여인이 자기의 모국을 버리고 자기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보아스라고 하는 메시아 그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남자하고 이제 결혼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재판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룻기가 있고 룻기가 나오면서 곧바로 뭐가 나와요? 이제 사무엘기 상하가 나오면서 사울이 잠시 나오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무엘기 상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진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제 꺼내기 위해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사람들이 이제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역사적인 책인 룻기가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의 그 4장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움직여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킷바이블 사이트에 어떤 분이 이제 어저께 그저께인가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삼손이 이렇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하락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오해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이제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삼손의 욕정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고, 다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욕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들을 이 통치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삼손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 사람의 자유의지라고 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보아스와 룻의 기사를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이제 이 여인을 취해서 내가 메시아 계보를 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겠어요? 전혀 없어요.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결혼해갖고 내 뒤에 쭉 나가갖고 맨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잉태하는 이런 그 계열에 들어가 이런 생각 한 번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전혀 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서 전 세상 모든 역사를 이렇게 뒤에서 섭리를 통해 쭉 이끌고 나가시는 그런 일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인천 사랑침례교회 여기 소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크든 작든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 내일은 결혼식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일도 일을 하러 이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일날 오전 오늘 거 그리고 주일날 오후 그 다음에 내일 또 이제 결혼식도 하는데 결혼식 거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우리 슬비자매하고 그 남편들 그 형제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좀 말도 좀 더 다듬고 여기에서 좀 더 맞는 이와 같은 걸 줘야 되겠다고 또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은 종일 이제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온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설교도 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혼자 여기 서서 어떻게 뭘 하겠어요. 이렇게 같이 앉아서 들어주기도 하고 옳습니다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팀을 이루어서 그래서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장차 유대인과 이방인의 메시아가 나올 민족을 이제 세우게 하셨는데 바로 이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올 가족이 룻기 안에 자세히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죠. 배경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법 천지인 그 재판관들의 시대에 이런 아름다운 그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미가의 우상 숭배, 그렇죠? 또 지난 시간에는 베냐민 지파 하나가 완전히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동성애 문제, 토막 살인 사건, 뭐 정말 상상해 볼 수도 없는 이와 같은 그 시대에 또 저 시대의 그 한구석에서는 아름다운 지금 사랑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신다. 우리 가운데 좀 암울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일 이런 거 모든 거 보면 야 진짜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세상이 곤두박질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룻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좀 모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더 바라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있다고 믿는 킹잼 성경을 사용한 이런 성경 신자들이 그 어두운 그늘 한구석 한구석 그 좁은 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나가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도 합니다. 룻기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덟째 책입니다. 여덟째. 그래서 8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는 성경에 가서 다시 보시면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있고 그 선한 사람들, 성경은 그 선한 사람들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렘넌트, 그 남은 자가 한 구석에서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룻기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시대에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재판관들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곤두박질 친 그런 상태예요. 이게 끝나고 나서 룻기 이후에 뭐가 이루어지냐?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말 그대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국 중에 가장 강성한 그런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룻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신약 시대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살펴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 이 신약 시대가 지금 이게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있는데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천년 왕국이 열리게 돼요. 그렇죠? 그 요 교회 시대 요 진행되는 요 때에는 유대인들이 최악의 상태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긴 했지만 믿음의 측면에서 뭐 최악의 상태, 거의 다 진화론자, 인본주의자예요. 지금 돌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뭐가 들어있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재판관들의 시대와 다윗의 왕정의 시대에 누가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이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이런 일이 있듯이 지금 요 유대인들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요 시대와 유대인들이 나중에 천년왕국의 주인이 되는 요 시대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런 일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가 시대적인 그러한 그 성경 해석에 따라서는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이제 사무엘기 상하가 나와야 돼요. 사무엘기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냐 이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룻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명기 23장 3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모압 족속과 그 다음에 암몬 족속 롯에게서 나온 이 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없다 10대가 지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고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그와 같은 여인으로 축복을 받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어떻게 돼요? 믿음 하나만으로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1장 가서 보니까 고백을 어떻게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고 믿음 고백하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 다른 게 없어요. 룻이 내놓을 게 없잖아요. 이방여인 출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학식과 뭐 이런 세상의 명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 역시 신약시대에 우리 이방인들이 믿음 하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보아스는 친족 구속자로 나옵니다. 구속, 친족 대속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구속과 대속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룻이라고 한 사람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인 라합과 마찬가지로 룻은 유대인과 결혼하여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을 제가 잠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에는 이 룻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는 그 배경 설명이 나와 있어요. 1절에 가서 보니까 베들레헴 유다의 기근이 이제 생겼다. 근데 재미있는 게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이 철철철철 넘치는 집이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땅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 땅, 이 모압 땅으로 옮겨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오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그 다음에 기론이라고 한 두 사람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는 그런 내용이 2절에 이제 나옵니다.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모압 땅에서 이제 아내를 취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10년 사이에 이 두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집에는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기로는 룻하고 그 다음에 오르바하고 세 여인만 이제 남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 거기 가서 보니까 4절 5절에 10년 정도 사이에 이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서 나갔다가 기근보다 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거죠. 나오미 같은 경우 아들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고 남편이 다 죽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 자기들이 떠났던 그 유대 땅에 이제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모압 땅에 살 이유가 없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알다시피 내게는 다른 아들이 없다. 모르긴 해도 이 여인들의 나이가 한 25살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의 그 처녀가 15살, 16살쯤 이제 결혼하는데 결혼 생활 한 10년 정도 한 거로 생각을 하면 여기 룻이나 그 다음에 오르바의 나이가 25에서 한 30살 정도 요 되는 이런 나이인데 이런 꽃다운 나이에 지금 내가 남편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그 풍습과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서 결국은 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이 여인들에게 주어져서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씨를 또다시 낳아야 되는 그런 일 불가능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울다가 결국은 돌아가게 되고 룻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여기 16절에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리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것 그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한다. 아주 강경한 그런 어조로 자기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 그대로 믿음을 표현한 거죠.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자기 그 모든 걸 두고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룻의 이와 같은 결단이 이제 이 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나오미가 자기가 떠났던 베들레헴 땅에 가서 들어가게 되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죠? 예. 나오미 10년 전에 이 지방을 떠났던 나오미가 아니야. 그 당시에 꽤 잘 살고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다 지금 그랬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지금 이방 며느리 하나 지금 데리고 돌아오는 저 사람이 지금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놀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마라라 그래라.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내 이름을 기쁨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쓴 것, 고통인 이 고통스러운 거 이건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미의 고통이 이 안에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과거에 하여튼 남편 잃고 아들들 다 잃고 더구나 지금 누구까지 데려와요? 이방여인 지금 룻까지 지금 며느리 지금 데리고 와서 이걸 다 먹여 살리려고 생각을 하니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나오미의 그 쓰라린 것과 같은 그 비통함이 이 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내용이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그 남자를 이제 만나게 되죠. 1절 가서 보니까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드디어 이제 2장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드디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부유하고 강력한 자. 이 이방 여인을 지금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서 지금 보아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룻이 이삭을 줍다가 3절 가서 보니까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예, 우연이라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이게 우연하게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말 그대로 모든 계획을 이루어 놓으시고는 룻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와 같은 밭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그 룻을 이끄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 보아스가 이 룻을 바라보고 이 룻에게 큰 친절을 베푼 내용이 11절에서 이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다 묻고 다 물은 이후에 이미 보아스가 룻의 행적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나오미의 며느리가 왔는데 이방 여인인데 참 어머니를 잘 섬기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훌륭한 것과 같은 귀부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런 가운데 20절 가서 보니까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가서 자기가 오늘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그 친족의 밭에 들르게 됐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이런 모든 내용을 보고하게 될 때 나오미가 격려해 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주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여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친족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제부터 친족 친족 친척 친척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가서 룻기 4장인데 친척 친족을 찾아보니까 16번인가 17번이 나와요. 이 네 장 중에 지금 친척, 친족이 지금 16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친척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친족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3장에 가서 보니까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맡기로 하고 약속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그 나오미의 삶은 예, 나오미의 삶은 외로운 그런 삶이었어요. 어떻게 지금 자기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룻에게 줄 수도 없는 거고 말 그대로 두 여인이 가난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보아스를 알게 된 이후에 나오미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저 부유하고 강력한 자 저 보아스를 이 룻에게 남편으로 얻어주고 이렇게 해서 씨를 이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계획을 짜서 룻에게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는 나오미의 조언이 들어있어요. 이제 수확하는 때가 돼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그래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룻에게 내가 그에게 가서 그의 아내가 되겠다고 간청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시 가서 보니까 9절에 3장 9절 8절부터 보죠. 가서 보니까 보아스가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즐겁게 이제 모든 시간을 보낸 후에 자는데 룻이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누우냐 하면 보아스의 발밑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 8절 가서 보니까 한밤중에 그 사람이 두려워서 몸을 돌이킨즉 보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으므로 그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며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하고 결혼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보아스가 이미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서 보니까 지금 보아스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얼마든지 청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청혼하지 않았냐. 첫째, 10절 가서 보니까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떤 여인을 가리켜서 지금 내 딸아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보아스는 아까 룻이 한 25쯤 되었으면 보아스는 아마 50에서 55세쯤 된 그런 사람이라면 뭐 하여튼 40대의 후반이나 하여튼 이쯤 되는 사람의 딸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내 딸아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많은 이 보아스 자신에게 룻이 청혼을 이렇게 하게 될 때 보아스 자신도 큰 은혜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이 여태까지 결혼을 못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옛날에 아마 몇 년 전에 우리 김문수 목사님이 왜 보아스는 이렇게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내용이 있어요. 그 뭐 내용이 맞는다 그러다를 떠나서 한 가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 그 성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정상군들을 맞아주고 했던 그 여인이 라합이에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살몬이 이 라합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물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유력한 집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해놓은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 뭐 그건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도 되고 어찌 됐든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젊은 여인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서 쉽지 않았던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도 감사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결혼을 하려면은 이 여인이 이미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던 미방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할 수 있냐? 이 여인의 그 살아있던 그 여인의 남편이 되는 그 사람의 친족만 그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죽은 그 남편의 모든 재산을 사면서 그 재산을 물르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 물르는 과정 속에 그 재산뿐만 아니라 그 남편에게 속했던 그 과부 여인까지도 다 사서 그렇게 해서 친족을 구속하는 그 사람만 영어로 redeem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물르는 거예요. 물르는 거. 그 사람만 이 여인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보아스가 알고 있는 확실한 사실이 어떤 사실? 여기 있으면 친족이 두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한다 뭐 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까운 친족이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절대 결혼하겠다 뭐 하겠다 청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도 문제가 있고 이스라엘과 같은 율법의 그런 관례상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룻이 자기를 아내로 맞아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제 드디어 친족 구속자 얘기가 이제 11절에서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친족 구속자는 히브리 말로 고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의 상속 유산을 물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친족은 종종 물을 권리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여러분이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데 가서 구약의 율법의 책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상속 이 재산을 주셨어요. 땅을 주든지 상속 재산을 줬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그걸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팔고 나서 50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이 그 사람에게 속한 그 지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팔고 난 이후에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걸 물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물르게 되면 그 재산이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은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룻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고 그녀의 남편 말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땅이 지금 모압으로 지금 이사가 있는 동안에 말 그대로 누구에게 다 지금 팔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누가 물러줘야 되는데 물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두 사람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보아스고 다른 한 사람이 이제 4장에 나오는 더 가까운 그런 친족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아니면 땅을 다시 물기 위해서는 그들의 친족으로서 그들을 물을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친족이래야만 되는 거예요. 친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다른 사람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집안 사람만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친족 구속 구속은 제가 말씀드린 redeem 물른다는 거예요. 물른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친족 구속자가 필요했어요. 이 내용이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특히 이제 4장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친족 구속자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마귀에게 지금 팔려나갔단 말이에요. 노예시장에 팔려나갔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물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물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친족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친족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내용이 구약시대 친족 구속자의 그런 그 제도를 통해서 예표로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예표가 하나 실제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게 바로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룻기 4장 넘어가면서 보아스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구속 사역을 이룬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3장에 가서 보시면 나오미가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룻이 돌아가서 모든 이야기를 다 고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이날 다음 날도 아니에요. 그 다음 날도 아니에요. 오늘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는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안식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보아스가 분명히 이 일을 오늘 끝낼 거다. 이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보아스가 잠자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곧바로 4장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구속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가까운 그 친족을 이제 부르게 되죠. 어이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리 와보게나 하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도 불러요. 증인들이 있어야 되니까 장로들도 부르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엘리멜렉에 속한 이와 같은 상속 재산이 있는데 당신이 제일 가까운 친족인 이건 불러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야 되냐? 룻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룻도 사야 된다. 그래서 룻을 당신의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생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아마 그 아내가 싫어했겠죠. 그렇잖아요. 아,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런 집안에 부부싸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나는 안 되겠다 하고 뒤로 빼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못하니 그 다음은 나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그 친족이 신을 벗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신 벗는 내용. 그래서 신 벗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형이 죽었는데 아이를, 자식을 남기지 못했으면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래서 형을 위해서 씨를 이렇게 세워야 그래야 그 상속재산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생이 형수 취하는 걸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형수가 침을 뱉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신을 벗는 그와 같은 그 관례가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면 상속재산은 내가 차지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표시로 이미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이미 이러한 같은 규례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족이 신을 벗어 던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보아스가 룻의 이제 남편이 되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받는 그런 축복이 11절, 1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예, 그래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룻에게 누구처럼 되라 그래요? 라헬과 레아처럼 되라. 이스라엘을 세워 일으킨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길 원한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또 씨를 낳는데 그 씨를 어떤 사람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다의 아들 베레스가 있는데 그 베레스와 같이 훌륭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3절에서부터 22절에는 보아스와 룻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여기 룻기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 그렇죠? 이새의 바로 아버지가 됐는데 다시 말해서 다윗왕의 할아버지 오벳이 이렇게 해서 태어나게 됐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18절에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근데 유다의 아들인데 누굴 통해서 나왔냐? 다마를 통해서 나왔어요. 자기의 며느리. 다마를 통해서 행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참 하나님이 이상한 일도 많이 하십니다. 다말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출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간음해서 참 엄청나게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다. 큰일 나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다말은 자기 마음속에서 시아버지가 저기 아들이 하나 지금 다 장성했으면 자기에게 남편으로 줘서 씨를 이어야 되겠는데 시아버지가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창녀로 가장을 하고 그러고서는 시아버지와 음행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이거 사람의 일이에요.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이루셔서 베레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내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악한 일이에요. 네, 악한 일. 자, 이렇게 해서 베레스가 이제 태어나게 됐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여러분이 민수기 가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열두 지파의 지도자가 나와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나손이에요. 나손. 예. 그래서 이 나손이 살몬을 낳았어요. 살몬. 그렇죠? 그 살몬이 누구를 통해 보아스를 낳아요? 예, 라합을 통해 보아스를 이제 낳게 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에서 다윗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 계보에는 다말이라고 한 여인이 나와요. 음행한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또 누가 나와요?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나옵니다. 그렇죠? 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음행을 했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창녀 노릇을 했든지, 심지어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있든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속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해서 영어로 redemption. 성경은 사람을 구속하시는 이야기예요.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이거 구자가 경찰에 구속됐다는 그런 구자가 아닙니다. 이거 구인됐다는 그런 구자가 아니고, 이건 구원한다고 하는 그 구자예요. 구원 투수할 때 그 구자입니다. Redemption. Redemption은 물러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물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대속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질을 삼아요. 그럼 뭘 갖다 달라 그래요? 인질 값을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게 대속, 몸을 대속하는 거거든요. 구속하는 거거든요. 몸을 물르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대신 속죄 값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구속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만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세 가지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위해 속죄 값을 내는 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구속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노예로 팔려나간 그 사람을 부르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드는 걸 성경이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 완전히 해방을 하는 거예요. 구속이 되면.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구속을 받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 모든 것이 다 구속이 되는 거예요. 노예시장에서 예수님이 건져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이 즉시 구속을 받고 몸도 구속을 이미 받은 건데, 저와 여러분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동안에는 지금 육신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의 구속은 로마서 8장 가서 보니까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아니면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으면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휴고가 돼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몸이 완전히 구속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구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족 구속자를 통해서 구속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친족 구속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첫째는 가까운 친족이어야만 돼. 친족이 아닌 사람, 일가친척이 아닌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 돈을 치르든지 희생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조건이 구속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내가 다 갖췄어도 저 사람을 내가 물러줘야 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그러면 친족 구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되시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천사로 오시거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냥 이 땅에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의 친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래서 친족이 되어주신 거예요. 가까운 친족. 원숭이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돼지, 소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친족 구속자가 되실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구속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단 말이죠. 자신의 피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가 만족이 되어야 돼요. 구속하시려고 하는 의사가 있으셔야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려고 하는 의사가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와 같은 구속을 이루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가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는, 이런 데 나오는 구속 이해하시겠죠? 네, 구속 값을 치르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의 노예 시장에서 빼내셨다는 겁니다. 물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큰 값을 치러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창조, 하나는 구속을 이야기하는데, 창조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하세요. 우주 공간에 모든 거 있으라고 하니까 다 있었어요. 근데 구속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러니까 창조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기서 끄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룻기를 다 읽고 잠시 그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실제적인 교훈 몇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분께서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룻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를 생각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무슨 소망?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섭리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아 계보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 룻보다도 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한 사람이 모압 족속인데, 그렇죠? 더구나 지금 남편도 없는 여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서 메시아 계보에까지 들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남을 섬기려고 하는 이 나오미와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의 섭리로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룻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나오미처럼 우리의 실수를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자기가 실수한 거잖아요. 땅을 떠나서.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준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또 나오미도 보아스를 발견하고는 룻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둘의 그 희망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희망, 그 바람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제 이루게 됐다는 거죠. 또 이삭 죽기 같이 작은 일에 신실하게 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신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일하는 것을 끝까지 앉아서 살펴보고 그걸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좀 힘이 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요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어저께도 어느 형제 자매하고도 만나서 이제 이야기도 하면서 나도 요새 죽을 지경이다. 네.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은 뭐 말씀 속에 파묻혀서 말씀 속에 파묻혀서 엄청 힘듭니다.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고 왜 도대체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 할 정도로 어제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원망과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를 나한테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지금 내가 하고 있냐.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래. 할 수 없잖아요. 참고 나가야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건강이 허락되는 한 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룻의 이와 같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도전을 주신 게 아닌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두 여인이 사는 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다린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일을 그냥 완전히 인생 역전을 시켜주시잖아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